제가 인터넷에 있는 글을 읽다가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글을 딱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인생 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은 상어나 고래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인즉 듯,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요 한마디 글에 댓글이 3만 개나 달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냥 인생 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은 상어나 고래만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인즉, 이렇게 한마디를 적었는데 댓글이 3만 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들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줄은, 말은 한 줄을 적었는데 댓글만 3만 개가 달렸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얘기를 썼나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댓글들이 참 요즘 말로 우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웃기지만 슬픈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글씨,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새우 같은 사람도 있고 해파리 같은 사람도 있고 참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다 상어나 고래 정도 돼야 한다니까 살기도 힘들고 나도 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어나 고래한테 열등감 가지고 사는 것 같음.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플랑크톤인데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 맞아, 난 맛있는 등푸른 고등어다. 그랬더니 그 밑에 맛있겠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또 뭐라고 달려면 먹지 마,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난 미역할래, 움직일 힘도 없다. 그랬더니 그 밑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난 멸치해야지, 적어도 멸치 육수가 최고다. 그랬더니 그 밑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적어놨어요. 난 해파리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둥둥 떠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깊은 저 바닷속에 파인애플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밑에는 나는 산호할래. 그랬더니 그 밑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슬프다. 그냥 다 힘든 삶을 사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어떤 댓글, 밑에 있는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 나온 해양 생물들을 다 있는 바다를 상상하니 매우 다채롭고 좋다. 나도 그렇게 좋아 보였으면. 이게 그 뭐 댓글 3만 개 중에 제가 몇 개만 골라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삶이 힘듭니다. 저도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목회자로 참 삶이 힘들 때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이게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목동이었다가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에서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겠죠. 도망가서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숨다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해서 숨어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시면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블레셋 그 부족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그가 구슬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과 겐 지역을 공격했다고 그렇게 거짓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격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나 물건은 절대로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유다 사람들과 등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참 비참한 삶입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자기가 적이었던 블레셋에게 통하고요, 거짓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반했다는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까지 속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을 보시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 전쟁에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나갔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야말로 정말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짜 망명인지 아니면 진짜 속이고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과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결국 자신을 배신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울왕에게 다시 신임을 얻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아기스 왕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그 데리고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타버리고요. 아내와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아니 살려고 망명을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하나 믿고 따르던 부하들의 식구들까지도 잡혀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여태까지 쌓아놨던 나의 재물, 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아름다움도, 인기도, 지식도, 자유도, 용기도, 희망도, 심지어는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남편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되면 허망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대하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30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리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우선 다윗이 뭘 했냐면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반응입니다. 이 단계는 신앙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가족을 잃었으니까 다윗을 대신 죽이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죽인다고 여러분 다윗이 없어진다고 그 마을이 다시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를 잃었다고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학교에 돌아와서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성적이 0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탓을 합니다. 누구 머리를 닮아서 애가 이 모양이냐고. 분명히 네 머리 닮아서 이렇다. 네 머리 닮아서 이렇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투닥거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또 서로를 탓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지 돈을 써가지고. 그랬더니 또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쥐뿔도 안 벌어오면서 뭘 돈 쓴다고 뭐라 그러냐고. 그렇게 서로를 탓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싸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6절을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과 위기의 현장, 절박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실패 현장에서 더욱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12일 동안 혈루증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 정말 많은 의사들에게 갔지만 괴로움을 더했고요. 돈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그 정말 나음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통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동안 경쟁에 밀려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 아주 스로스즈라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영국과 호주에서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에서 아주 진짜 나쁜 그 죄수들은 호주에다 그냥 풀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주의 조상들은 전부 다 죄수들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그 호주 대륙을 발견하고 영국령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죽든 사든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과 호주에서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행실이 좋지 않아서 교도소 안에서 가죽 채찍으로요 50번이나 8차례나 맞게 됩니다. 근데도 그의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경찰이나 교도소 안에서도 이 죄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그 구세군 숙박구조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사람이 추록한 후에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봉사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대요. 나는 400번을 가죽 채찍으로 맞았고 40년간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과 1, 2분 만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힘들고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힘들어서 정말 안고 싶을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길이 열립니다. 힘을 얻습니다.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발견하고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말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지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가 그 아말렉군들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잃은 것을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붙들고 확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아직 실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어요. 아무것도 찾은 것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 여러분이 잃어버린 믿음, 헌신, 물질, 평강,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까지도 도로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먼저 마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의 생각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였던 타머스 브룩스가 이렇게 했습니다. 확신에 넘치는 성도는 이론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가며 입술보다 삶은 우선하고 혀보다는 손이 훨씬 빠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사역계획 또 2세들을 위한 그런 비전 그리고 가정의 회복 등등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능할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체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특별히 동사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요.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18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고 찾아왔고 다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정말 병이 깊어졌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내내 오르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돈은 필요한데 빚만 늘어서 짓 눌릴 때도 있습니다. 울어도 풀리지 않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확신하고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마지막에 그를 쫓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를 쫓아가라. 좀 너무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략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도 아니고 무조건 그를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아말렉이 어디 있다가 그를 쫓아가라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를 쫓아가래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면 아니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하고 쫓아가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때는 다윗이 그리고 600명의 다윗의 군사들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30장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쳐있는 상태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 길로 나갑니다. 그냥 나갔어요. 앞뒤 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600명의 용사도 같이 따라갑니다. 얼떨결에. 어려우면 여러분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다급할수록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기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면 어려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붙들고 가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짐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가나안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간다는 건요, 지금요, 저희가 아무 준비 없이 북극 땅 탐험하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정리해서 순종하고 본토를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가온 게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죽을 고생하면서 갔더니만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가라 그래서 왔으면 적어도 먹을 것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옥토와 풍년이 아니라 가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흥분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왕으로 그냥 쭉 가겠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급히 제자들을 그 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편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것이 안 좋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폭풍만 나잖아요. 말씀대로 하신 길을 걸어갔는데도 여러분,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그냥 막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에 보시면 부설 시내까지 그 600명이 따라옵니다. 근데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나자빠져버린 거예요. 나고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지쳐서 갈 수 없다는 이 나고병들과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니들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했어요. 사실은 600명이 다 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고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분, 나를 지지지 해주지 않는다고, 나와 같이 안 간다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니들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수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전쟁에서 그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골리앗이랑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혼자서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가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린 그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이 사람이 3일 동안 굶은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 종이었는데 병들으니까 주인이 버려버렸습니다. 죽으라고. 만약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면 광야에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떡을 주고 아말렉 사람들이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16절을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지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GPS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 한 사람 챙기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성자였던 전도자였던 썬다싱이 하루는 눈 덮인 히말라야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침 앞에 한 사람이 더 걸어가고 있었는데 흘끼 쳐다보고는 그 사람을 그냥 놓고 지나갑니다. 썬다싱도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저 사람 데리고 가면 나도 힘들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땀이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열기 때문에 등에 업혔던 사람도 몸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도 그 업고 가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해서 서로 그 산행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까 이 사람, 이 넘어지는 사람을 지나쳐서 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추위에 이미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혼자 빨리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추위에 자신은 얼어 죽은 것입니다. 썬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고 힘들고 땀은 흘렸지만 그 힘듦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죽으라고 내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보여주신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 작은 숫자로도 그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어렵게 되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절망의 길, 진노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는 죄의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쓰신 회복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 실패자로, 낙오자로, 다시 없는 죄인으로 여기며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진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여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라.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앞길이 정말 깜깜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여주시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내가 도로 찾으리라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회복하시는 길, 주님이 찾아주시는 길,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지속적으로 걸어가서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힘든 일들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 옆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도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마치고요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